그러므로 형제들 아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어느 교회 고등부 교육 전도사님이 학생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지, 부모님, 가족, 친구들이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전도사님도 있어.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어떤 전도사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열 번째 안에는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다 들어갈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은 학생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과 함께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작년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아마 대부분 부모님은 안 계실 것이고 가까운 친구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이 적어도 열 번째 정도 안에는 들어있어야 여러분도 정상이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관계로 모여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돕는 일을 맡은 가족이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목사님이 꼭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도 이 주일날 잘 선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이만큼 정말 이 마음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 어쩌면 공감이 잘 되지 않는 이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거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그리고 12장부터 후반부가 되는데, 전반부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 12장부터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12장 첫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영적 예배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받는 것을 생각하죠. 돈이나 건강이나 권세와 명예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최고의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받아서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세상의 구원이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주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데 헌금을 바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그 액수만큼은 없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과 세상을 다 구원을 했지만은 세상과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총리직을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총리직은, 이 요셉은 총리직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이의 축복을 위해서 요셉이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이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요셉이 받은 축복 중에도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총리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은 더 귀한,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목숨입니다. 요셉이 총리직하고 그렇게도 귀한 자기 목숨을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생명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나에게는 내 목숨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총리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생명 전체로 헌신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은 어떤 복이라도 이 복을 남들에게 끼쳐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복을 도리어 바쳐드리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 이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인생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바치라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2절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몸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인생을 바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흐름을 보게 될 때에 11장까지 나오는 이 구원의 도리를 다 알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는 것은 여러분 목숨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기도 하고 소명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치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 하면은 날 위해서 받는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보다도 더 큰 엄청난 상급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되돌려 받아서 그것이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드리는 것이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직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상급을 받아야 그것이 축복입니까? 세상을 구원시킨 인생이 된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 그분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서 나중에 그 상으로 여러분 중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후대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 된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그 인생이 나라를 구한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뭐 안 받고 그건 그것도 뭐 축복이겠지만은 그건 말하자면은 조그마한 그런 축복이 될 뿐이지 큰 축복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뭐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인생을 바칠 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업적과 열매를 맺었느냐는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업적이 세워지는 그것은 다 누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쳤다고 내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그걸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서 너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나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은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내가 힘들고 싫다고 내가 원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고달파도 내가 감당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병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가자마자 적의 공격으로 죽임당한 병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사했지만은 그것은 전혀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전사한 병사들이나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으니까 축복이고 병사들은 그냥 죽임당한 병사들이니까 그들은 다 복이 아니다.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병사라고 해서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병사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라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여러분 한산 대첩을 이루었습니까?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함께해서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이루게 될 때에 같이 싸운 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나라 각처에서 패하고 죽은 병사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같이 싸운 사람들은 나라를 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이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뭐 이 당시로 말하자면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이 별 볼일 없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바친 그 자체가 나라를 구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신자 뭐 불신자 다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신자가 여러분 신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더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분이 나오죠.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주변에 영향력을 대단히 주었던 율법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유대 공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5장 38절 이하지요. 이렇게 말을 해서 죽을 뻔한 사도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말이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누가 말하는 겁니까?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주변에 있던 유대 공회원들이 정말로 이 죽이려고 했던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줬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엘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소행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들의 소행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그 사회에서는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었지만은 여기 사도들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무슨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이 가말리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여기 믿지 않는 가말리엘이지만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상당히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공헌을 한 가말리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말리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가말리엘이 하나도 움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살펴가지고 사도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잘 살펴가지고 아 내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보겠다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한다든지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가말리엘은 말하기를 아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괜히 우리가 박해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것이면 우리가 벌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것이면 우리가 내버려둬도 망할 테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주 비겁한 말이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고 종교 지도자로서 사명을 저버린 아주 악한 말을 이 사람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가말리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 큰 공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그가 상을 받았습니까? 이게 자기가 마음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뭐 전혀 상받을 일이 되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할 분이 또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지만은 그래서 유다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과도 똑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니를만 생각하며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것이 업적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업적을 세운다, 업적을 세우지 못한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산에 살던 한 성도님이 울산에 취직이 됐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울산에서 살고 취직된 곳에서 살고 부인은 부산에 떨어져 살면서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을 만나러 이제 울산에 올라갔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부인에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아구찜 집에를 갔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그날따라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받고 1시간 30분이나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구찜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매운 맛집이니까. 그런데 부인이 한 젓가락을 먹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까지 거 이거 뭐 이거 먹으려고 여기서 1시간 30분이나 기다린 거야? 여러분 만일에 이 부인의 입맛에 맞았다고 할 것이면은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맛있다. 우리가 1시간 30분이나 기다린 거 정말 잘했다고 맛있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면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시간을 우리는 바쳐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가방 좋아하죠?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거 좋아할 겁니다. 명품 가방을 오불이라고 그러면은 아 그거 짝퉁이거나 사기인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명품 가방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500불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야 신빈성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짜도 비싸게 팔아야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 있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한 달 혹은 뭐 이제 한 주간만 받치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쳐야 된다. 그래야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대요. 이 이단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나 폐물이나 집이나 재물이나 모든 거 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뺏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바치면 나중에 이 지구와 같은 행성 이것을 세 개나 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아,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것들을 그 이단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단이 사기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기꾼을 위해 가지고 인생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진짜 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 위해서 헌신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날 위해서 헌신을 한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너무너무나 부족한 죄인일 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헌신을 한다고 해도 결국 비천한 죄인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인생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사는 그러한 인생도 별로 가치가 없단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다 허무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뭐 누구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욕심 가진다. 그 욕심 다 채워봤자 어떻다고요? 허망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여러분 좀 나을까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끼쳐주는 그것이 더 고귀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혹은 나라나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은 많이 나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낫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도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유한한 것들이고 망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나 가족이나 무슨 인류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한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바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허망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몇십 년을 바쳤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물며 인생을 바쳤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더 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영원한 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그분,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는 분,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쳐야 진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원형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원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형인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그것이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본능적으로 가장 원하는 길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한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계속해서 항상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과도 같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유행가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노이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인생이 나그네와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죽으니까 죽음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죽음만큼 세상에 험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의 목적이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허망한 것이라고 하면은 인생이 비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 목적지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원하고 가치 있는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신 천국의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제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형은 바로 우리 교회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 좋은 게 많은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환경이 좋은 게 천국이 아닙니다.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내가 고달파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내하고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그러한 삶. 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막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이걸 바라는 사람보다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허무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업적보다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고귀한 인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인생.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가장 복된 인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가치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평안과 보람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천국의 영광까지 누리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에 눈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는 것에 쏟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축복을 바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을 바치며 진실로 가지는 인생이 되고 천국의 영생까지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귀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의 덕을 끼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병약한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에 바라야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강구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